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중국인은 이 위기를 두 글자로 씁니다. 첫 자는 위험의 의미이고 두 번째 자는 기회의 의미입니다. 위기 속에서는 위험을 경계하되 기회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이 위기라는 단어가 위험과 기회라는 말이 합쳐진 거였네요. 네, 지금 미국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공중보건에 대한 위기,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과 인종차별 문제가 야기한 위기를 겪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위기감을 느끼고 있죠. 그런데요, 이번 주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 위기와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백인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질식해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사건 이후에 흑인 인종차별을 규탄하는 시위가 미국뿐 아니라 지구촌 이슈가 된 상황에서 각종 범죄가 벌어지는 사태를 이야기했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먼저 숨진 플로이드 씨의 동생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형은 평화 애호가였다는 것이죠. 플로이드 씨의 동생은 지난 1일에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사건 현장을 찾아서 무릎을 꿇고 애도하면서 숨진 형이 폭력과 파괴를 거부했을 것이라면서 평화로운 시위를 촉구했다는 겁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온라인 사이트 미디엄에 이 순간을 진정한 변화를 위한 터닝포인트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성명을 올렸는데요. 시위 물결은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미국의 형사 시스템 개혁 실패에 대한 진실하고 타당한 분노를 대변한다면서도 폭력에 변명을 부여하거나 합리화하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그의 성명을 요약하면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들은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무고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으며 종종 서비스와 투자가 부족한 지역에 파괴를 만들고 있다면서 복구가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선택지는 시위와 정치 중 하나가 아니다. 우리는 둘 다 해야 한다면서 이 제도를 개혁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조직화하고 표를 던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언론은 이 부분, 제도를 개혁할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조직화하고 표를 던져야 한다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말을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심판하자는 말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메시지가 어쨌든 간에 이 LA 폭동을 떠올리게 하는 현재 시위 사태, 오바마 대통령의 말처럼 압도적인 수의 평화적인 시위가 있는 반면에 현재 약탈과 방화 등 불법적인 일들이 비일비재한다는 점에서 국민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위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과 개인 모두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기를 바란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해서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은 사람들, BOA 이야기 미국사,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6월 첫째 주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안티파. 미국 미네소타에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는 유혈 시위가 미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를 비롯해 미 전역의 시와 주 정부 관리들은 시위자들의 무력 시위를 막기 위해 수천 명의 주 방위군을 배치하고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등 일부 도시에는 야간 통행 금지령이 발동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며칠간 미국은 무정부주의자, 폭도, 방화범, 약탈범, 범죄자, 안티파에 붙잡혀 있다면서 폭동과 무법사태를 끝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연방 자산과 민간인, 군대를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안티파를 테러 조직으로 인정하겠다고 말했죠. 자, 안티파. 이번 시위 사태로 재등장한 말인데요. 안티파는 안티파시스트의 줄임말인데요. 먼저 안티는 반대라는 말이고요. 이 파시스트는 정치적으로 급진적이며 국가주의, 전체주의, 권위주의, 국수주의, 반공주의적인 정치 이념이자 국가 자본주의 조합주의 경제 사상인 이 파시즘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안티파시스트는 1946년 독일의 나치즘에 반대한다는 독일어 표현에서 유래했는데요. 미국에서는 2007년 서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로즈시티 안티파란 단체가 결성되면서 세력을 키운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도자 회원 규모 조직의 실체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독재, 동성애,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등을 반대하고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경찰 등 공권력 해체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무정부주의자와도 비슷합니다. 상당수는 검은 옷을 즐겨 입고 마스크를 쓰는데요. 안티파는 2017년 8월 버지니아주 샬럿즈빌에서 19세기 남북전쟁 당시 남군을 이끌었던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 철거에 항의하며 극우파와 네오 나치들이 시위를 벌이자 맞불 시위를 주도하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성경책.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연일 기독교 성전인 성경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흑인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서 연일 항의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째 종교 시설을 방문했죠. 성공회에 이어 가톨릭 시설을 찾았는데요. 백악관 길 건너 세인트 존스 교회를 찾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위대한 나라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독교 성경을 들었습니다. 당시 성경을 들고 사진 찍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최루탄을 쏘며 주 방위군까지 동원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죠. 다음 날에는 부인 멜라니 여사와 함께 천주교 시설인 세인트 존 폴 2세 국립 성지를 찾았습니다. 인권과 평화를 위해 노력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을 기념하기 위한 시설인데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없이 사진 촬영과 묵념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하게 성경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이 불길에 부채질하는 사람이 아닌 전임자의 뒤를 이어 치유의 사령관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성경을 들고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내용의 전도서 3장을 거론하면서 지금이 치유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B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안소영 기자 함께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가장 많이 보셨을까요?
네, 첫 번째 기사는 미 대도시로 확산하고 있는 시위대 소식입니다. 미네소타주에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는 유혈 시위가 미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시위는 8일째 계속되고 있고요. 미국 140개 도시로 확산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과 충돌하고 건물에 불을 지르며 상점을 약탈해 그야말로 폭동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미 전역에서 5천 명 가까운 시민이 체포됐습니다.
네, 일부 도시에서는 이 무력 시위를 막기 위해서 야간 통행 금지령까지 내려졌지 않습니까?
네, 수도 워싱턴 DC에는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통행 금지령이 발령됐고요. 이외에도 뉴욕, 로스앤젤레스, 필라델피아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또 미 전역의 시와 또 주정부 관리들은 이 같은 무력 시위를 막기 위해서 주 방위군을 배치했고요. 현재까지 29개 주에 18,000명 규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폭도와 약탈자로 비난하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는 급진 좌파 무정부주의자들이 시위를 선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사실 당초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기 위한 시위 목적이 변질되고 있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No justice, no peace. 정의 없이는 평화도 없다라는 문구 등이 담긴 피켓을 들고 낮에는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시위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지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건데요. 시위대로 보기 어려운 무리들이 불을 지르고 상점 유리를 깨고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 달아나오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위가 미국 내 한인 업주들의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죠.
네,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만 100건 정도입니다. 시위가 발생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이 필라델피아고요. 이 플로이드 사건이 발생한 미니애폴리스, 시카고, 랄리, 그리고 이곳 수도 워싱턴 DC 순입니다. 네, 최근 BOA와 인터뷰한 시카고에서 여성 의류 상점을 운영하는 김학동 씨는 지난 1992년 LA 폭동 때보다 상황이 더 심각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네, 주변에서 한인들이 운영하는 상점 90%가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네, 참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 사태로 혼란스러운데 이번 시위까지 겹쳐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자, 다음 어떤 소식인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올해 주요 7개국 확대 소식에 대한 전문가 견해입니다. 김동연 기자의 보도였는데요.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견제 셈법이 반영된 것으로 봤습니다. 한국 등의 좋은 기회일 수 있지만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 태기를 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발언부터 알아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확대 구상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일인데요. 주요 7개국 회의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러시아와 한국, 호주, 인도를 포함하는 확대 회의를 9월 중에 개최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자, 전문가들 이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내놨을까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특별 보좌관을 지낸 더글라스 팔 박사는 1일 BOA에 대통령이 G7 회의 확대 방침은 명백히 중국을 배제하고 견제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팔 전 보좌관은 올해 G7 확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제 재건이 주요 의제라면서 세계 경제 규모 2위인 중국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배제되는 이례적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의 참가 표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적어도 중국의 관점에선 한국의 대중 견제 참여로 인식하고 향후 압박 수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러시아를 포함시키는 데 대해서는 어떤 시각들을 갖고 있습니까?
네, 한국과 러시아 대사를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의 견해를 들어봤는데요. 버시바우 전 대사는 지난 4년 동안 워싱턴 정가에서는 러시아의 재편입을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주요 정상회의 재편입 시사 발언은 기존 유럽 회원국의 반발과 함께 대중국 견제 명분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G7 확대 방침은 세계 핵심 국가들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반영됐을 수 있다면서 반드시 직접적으로 이 대중 견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단정하기 이르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한국과 호주, 인도를 포함하는 방안은 중국의 국제질서 편입 거부 움직임과 비교해 이들 국가의 모범적 사례를 부각하면서 더 조화로운 세계질서 재편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각국 반응도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유럽연합은 러시아의 G7 복귀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러시아의 재가입에 반대하며 회원국과 형식을 영구적으로 바꾸는 것은 G7 의장의 특권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과 캐나다 등은 일회성 확대라는 점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지금까지 G7 정상회의에서는 아울리치로서 회원국 외 그 나라나 국제기구가 초대되는 것이 많이 있었다고 말했고요. 쥐스탱 트뢰도 캐나다 총리도 G7은 많은 것을 공유하는 동맹 또 친구들과 함께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곳이었다면서 이게 본인이 계속 보길 희망하는 방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한국도 입장 내놨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이를 전화통화를 갖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두 정상이 올해 말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진전 방안들에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과 전 세계 경제력을 복원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와 국가 안보 관련 사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고 또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G7 체제는 낡은 체제로 현재의 국제 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를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G7 체제 전환에 공감하며 또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네, 독재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볼까요?
네, 미국이 G7에 한국을 초청한 것은 높아진 한국의 위상이 반영됐다라는 분석 기사입니다. 미국의 전문 기관과 언론 등도 한국을 선진 경제, 힘 있는 나라로 지목했다는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인가요?
네, 먼저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 국장은 이일 VOA에 한국이 지금까지 이룬 여러 누적된 업적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2020년은 매우 격동기였고 성공을 경험한 나라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 한국은 특히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거듭 매우 효과적인 대응을 한 나라로 꼽혔다는 겁니다. 또 30년 넘게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서도 근무했던 마크 피츠 패트릭 국제전략문제 연구소 연구원도 이번 G7 초청은 한국이 일궈낸 격상된 지위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정 순간을 꼭 짚어내기 힘들 정도로 한국의 발전은 꾸준하면서도 빨랐다며 높아진 위상 속에 기술과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세계적인 지도력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 강력한 나라 지표가 발표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USN 리포트 잡지는 펜실베니아 대학 경영대학원인 왓튼스쿨 등과 공동으로 매년 발표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 지표에서 올해 한국을 9위로 꼽았습니다. 이 지표는 지도력,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 강력한 군사력, 국제 동맹관계를 평가하는 것으로 한국은 2015년 10위를 기록하는 듯 거듭 선두국가로 꼽혔는데요. 올해 1위는 미국, 2위는 러시아, 3위는 중국이었고 이 밖에 높은 평가를 받은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이 7위였습니다.
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2020 경제 자유지수에서 한국은 전 세계 25위에 꼽혔고요.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7위를 기록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특히 한국의 시장이 개방적이라면서 지난 8년간 한국을 대체로 경제가 자유로운 나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처럼 이 G7 회의가 한국을 포함해서 G11으로 11개 나라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주한미군 병사들 사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온 내용인데 한국에 새롭게 배치된 미군들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몇 명이 확진자로 나타났나요?
네, 관련 누적 확진자 수가 현재 31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28명은 완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지난달 30일 민간 항공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미 여군 병사가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신속한 격리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한적인 역학조사만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에도 미국 전부 전세기를 타고 미국에서 출발해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병사 2명이 신종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평택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격리구역으로 이동해 검사를 받았고요. 양성이 나온 이후 확진자 격리시설로 이송됐습니다. 그동안 주한미군 관련 확진자들은 주로 한국 내에서 감염돼 나타났지만 이처럼 한국에 새롭게 배치돼 입국한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면서 주한미군과 한국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 외부 유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새롭게 배치된 주한미군들은 지금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격리 조치를 거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모든 인원을 최소 14일간 격리 조치하고요. 신종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온 뒤 격리를 해제합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연합 방위태세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면서 방역 보호를 위한 신중한 예방 조치도 시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앞서 지난달 23일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90일 연장해서 오는 8월 20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주한미군은 지난 3월 25일 신종 코로나가 주한미군 시설 인근으로 확산 가능성이 커지자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4월 24일 한 차례 30일간 연장했었습니다. 비상사태 연장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소속 군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검사와 격리 조치 등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할 권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독자 선택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오늘은 첫 번째로 흑인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격화한 시위 내용 다룬 기사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확대 구상에 대한 전문가 또 각국 반응, 이어서 주한미군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실태, 네 번째로는 북한의 경제 상황이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달할 것이라는 보고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
네, 지금까지 안소연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이끄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미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저스틴 김 씨의 사연입니다. 저스틴 김 씨는 지난 2009년 6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과 함께 동남아 국가 라오스에서부터 미국으로 온 탈북 난민입니다. 저스틴 씨도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 시절을 겪어오면서 먹고 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를 도와 내 식구가 굶지 않도록 뭐든 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랐던 저스틴 씨는 지난 2014년 당시 16살이었던 12월 어느 추운 겨울날에도 어머니의 심부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첫 번째 탈북을 시도합니다.
2004년 겨울에 그때 저희 아버지가 중국에서 잡혀서 북송됐거든요. 그래, 그건 죽게 돼가지고 엄마가 그때 제가 껌 팔아서 모은 돈, 그 북한 돈 10,000원 주면서 시장, 그 청진 시장에 가서 좀 뭐 그런 재료들 사오라고요. 쌀이랑 기름이랑 아버지를 위해서. 근데 청진에 가는데 뭐 시장 반기에 뭐 쌀 한 키로, 기름 한 키로, 고추 50g.
중국으로 건너간 아버지가 강제 북송됐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지역 감옥으로 이송될 경우로 생각해 아버지의 영양 보충을 위해 식량을 미리 준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기차역에서 기차 타다 그러다 잊어버렸거든요. 지금 멍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빈손을 가자니까 미안하더라고요. 못 가겠더라고요. 죽을 수는 있어도 진짜 그때는 이제 죽으면 죽었지 못 가겠더라고요. 지금 빈손을 받았게. 그래가지고 이왕 이렇게 다녔으면 중국에나 가서 친척집에 다 이렇게 도움 요구해가지고 뭐 중국 돈은 뭐 100원이라도 뭐 돈 받아가지고 가야서 하고.
어머니가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죄책감에 돈을 꿀 생각으로 청진에서 기차를 타 국경에 이르렀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저스틴 씨는 북한으로 건너오기 위해 다시 국경을 넘다 체포됐고 집결소에서 석 달 동안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뇌물을 써서 집과 가까운 곳으로 이송됐고 집과 집결소를 오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듬해 감자를 훔치다 들통난 것이 제 탈북을 감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감옥 가게 됐거든요. 감자 훔쳤다고. 근데 제 동창생이 보고서 그 여자애가 보고서 그 농장가나 당비서라고요. 당비서가 진짜 리얼 카미네스트. 네, 거기다가 꽃사실 해가지고 그래. 그 시골 사람들 다 모아놓고 저 앞에다 셔놓고 아, 이 새끼는 이렇게 덕질도 하고 아주 우리 사회에서 더러운 새끼라고 막 그러네. 좀 그런 하더라고요. 그래. 전 그때 울진 않고 뭐 눈깔도 내려깔지 않고 그 죄는 아닌데요, 뭐. 정부가 어려 도둑놈들이지, 뭐. 내가 당하면. 그 엄마가 말하더라고요. 절대 울지 말고, 눈 깔지 말고, 기죽지 마라.
인민재판을 받고 감옥으로 갈 찰나에 저스틴 씨는 어머니의 강력한 권고로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와 딸과 함께 북한을 떠났고 그 뒤로 어머니와 형이 뒤를 이었습니다. 저스틴 씨 가족은 이후 중국에서 일하며 힘든 세월을 버텼습니다.
그럼 숨어 살면서는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저희가 번 돈으로 이렇게 뭐 시장 가서 쌀 뭐 그런 거 사가지고요.
처음에 갔을 때는 중국 조선조 깡패들한테서 강제 노역 6개월 하고 그 도망쳐가지고 흑룡강서 2년 반이 산 거죠. 거기서 공장에서 뭐 가구 이런 목재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짐, 기차방 통해서 이게 쌀을 어머도 쌀 부리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건물 짓는 거, 그 다음에 철근 다루는 거, 그런 거예요. 제일 힘들었을 때가 그럼 이제 그 기차에서 그 쌀 오면 쌀 내리는 거, 아,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중국에서 가리지 않고 일했던 저스틴 씨 가족은 중국 땅에서 처음 대북 방송을 접하게 되는데요. 저스틴 씨 가족이 미국에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준 것도 VOA, RFA 등 대북 방송을 꾸준히 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보이스 아메리카한테다가 그 전화했거든요.
음성사삼으로?
그 기자님 듣고, 그러니까 3.18 파트너 스티브 김한테 연락해가지고, 그리고 이틀인가, 3일인가 있다가 그 스티브 김 그분이 저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래,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전화를 저스틴 씨가 한 거예요?
예.
뭐라고 남겼어요, 음성을?
아, 저희가 북한 사람인데, 가족, 엄마, 아버지, 형이 저까지 4명이냐고요? 4명이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그때 무슨 게, 그러더라고요. 국군 그 포로.
가족을 구출해달라는 말과 북한에 있는 국군 포로를 알고 있고 그 정보를 주겠다는 내용을 음성사서함에 녹음했고, 내용은 VOA 방송국 기자를 통해 대북인권단체에 전달됐던 겁니다.
3.18 파트너 말하는 게 돈이 얼마 있냐? 그래, 이 전부를 다 그거 아는데, 그리고 자기는 기부하는 거는 여자들 임신매매 당한 사람들만 하는 단체라고. 네, 그래. 안 된 줄 알았거든요. 네. 뭐 돈도 뭐 2,000불도 있었네요. 뭐.
그리고 3일 뒤 구출단체가 아버지의 손전화로 연락했고, 기부자의 도움으로 돈이 마련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스틴 씨 가족은 곧바로 라오스로 향했고, 탈북 난민을 돕는 미국인 변호사와 라오스 난민 수용소에서 면담한 후 3개월 만에 미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스틴 씨 가족은 미국에 입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RFA, 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당시 소감을 밝혔는데요. 저스틴 씨는 미국에 갈 결심을 이미 어릴 적부터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0살 때인가? 예. 그때가 갑자기 생각했던 거는 저희 어머니를 그 정부에서 갑자기 없는 죄를 만들어 감옥에 이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나더라고요. 북한에서 제일 미워하는 게 미국이 아닙니까?
네.
그래, 제가 미국에 가서 내 너네를 꼭 복수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예.
미국이면 사람만 죽인다는 그런 것만 계속 선전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그럼 내 사람 죽인 나라에 너네를 내 가만 안 놔둔다. 그래, 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당시 저스틴 씨 아버지는 1998년 중국으로 탈출한 뒤 두 번의 강제 북송과 재탈출 끝에 헤이룽장성 무단장 근처 목재 공장에서 인부로 일했고, 저스틴 씨의 형은 주택 공사장에서 하루 40원에서 70원을 받으며 돈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저스틴 씨는 미국에 대한 첫 인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달러 상점에 갔어요. 제가 지금 껌을 싸러 간대요. 주머니에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지 못하고 우선 바로 물리려고 그랬는데, 미국 분이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분이 돈이 2달러 내놓으면서 싸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생각한 게 정말 잘못했구나. 미국 분들은 인상적으로 아침에는 그저 인사를 하는 게 그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침에 만나면 미국 분들은 굿모닝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같이 하이 굿모닝 그러는 게 아주 재밌어요.
아버지가 첫 탈북을 시도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일입니다. 저스틴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북한이 줄 수 없었던 것들을 찾아 국경을 수차례 건넜고, 자식을 데리고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저스틴 씨 가족은 아침마다 굿모닝이라고 인사하며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한껏 부풀었습니다. 네,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40부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시대.
공화당 후보인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부통령 후보인 시어도 루즈벨트를 내세워 선거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는 미국의 성공은 머지않아 미국을 세계에서 새로운 경제적 정치적 열강으로 올려놓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루즈벨트는 공화당이 이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권자들은 시어도 루즈벨트의 연설 내용을 좋아했고 공화당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공화당의 승리는 필리핀의 민족주의자들에게는 절망이었습니다.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필리핀 독립에 대한 꿈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민족주의자들은 필리핀이 독립할 기회는 거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족주의 지도자 에밀리오 아기날도는 결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오 아기날도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한 필리핀 독립을 위한 저항군들의 게릴라전은 계속됐습니다.
미군은 에밀리오 아기날도를 생포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마카베베 스카우트라고 하는 한 필리핀 부족을 이용해 아기날도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에밀리오 아기날도는 미국을 지지하는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필리핀의 저항군의 활동은 루존 섬에서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남부에서는 전투가 1년 이상 계속됐습니다. 미국과 필리핀 서로 간의 적대 행위는 1902년 7월 4일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필리핀 점령은 미국을 세계 주요 열강으로 올려놨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대아시아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새 정책은 중국을 겨냥해서 마련됐습니다. 미국인들은 여러 해 동안 중국과 교역을 했지만 별로 활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점차 성장하면서 경제인들은 인구 4억을 가진 중국이 앞으로 미국 제품의 거대한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중국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 러시아는 중국에 대해 제각기 특별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세계 열강들은 중국 일부 지역을 분할했고 분할된 지역들을 마치 식민지처럼 대했습니다. 문제는 세계 열강들이 중국 일부를 차지하고 있으면 미국은 중국과 직접 교역하는 길이 막혀버릴 수도 있었던 거죠.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존 헤이 미 국무장관은 개방정책에 대한 제안을 내놨습니다. 중국의 모든 지역에서 모든 나라들이 동등한 교역권을 갖자고 제안한 거죠. 존 헤이 장관의 제안은 다른 나라가 중국에서 어떤 권리를 갖거나 권력을 행사할 때 서로 방해하지 말고 인정해주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특별한 권리를 주장하는 세계 열강들은 존 헤이 국무장관의 제안을 환영하지는 않았지만 거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국가들이 미국이 제안한 개방정책에 지지를 보였지만 존 헤이 국무장관은 관련된 모든 나라들이 동의하기 전에는 결코 승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1900년 5월 존 헤이 국무장관은 관계된 모든 나라들이 개방정책에 대해 승인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존 헤이 국무장관이 제안한 이 새로운 정책은 곧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존 헤이 국무장관의 선언이 있은 지 한 달 만에 중국에서 외국인들을 배척하는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이 공격은 의화단이란 이름의 비밀 결사에 의해 주도됐습니다. 의화단은 자신들을 하늘에서 내려온 신병이라 불렀고 권법과 봉수를 익히고 주문을 외우면 총탄도 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세계 열강들은 의화단을 복서라고 불렀습니다. 복서들은 중국에 대한 세계 열강의 영향력을 거부하고 청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서양 오랑캐를 몰아내자는 뜻으로 부청 멸량을 외쳤습니다.
의화단은 세계 열강들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지역에 백령기역에 통해 비밀결사를 조직했습니다. 비밀결사단은 기독교인 백만장자들과 기독교를 받아들인 중국인들을 살해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들과 관련된 산업을 거부하고요, 철도를 파괴했습니다. 베이징의 청나라 정부는 의화단 운동을 지원했습니다. 청나라 조정은 의화단이 베이징을 점령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의화단 운동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을 비롯한 세계 열강 8개국 연합군이 베이징을 함락하면서 끝났습니다.
세계 열강들은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며 중국과 협상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 협상에 대해 우려가 있었는데 세계 열강들이 이 문제에 대한 운동을 빌미로 삼아 중국에서 더 많은 권리를 얻는 수단으로 이용할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존 헤이 국무장관은 미국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존 헤이 국무장관은 미국은 중국에서 평화와 안전을 가져올 해결안을 원하며 이 해결안은 중국이 외국 식민지로 분할되지 않도록 중국의 영토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동의했습니다. 두 나라의 지원을 받은 존 헤이 국무장관은 다른 나라들도 중국과 협상할 때 영토가 아닌 피해배상금을 받는 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최종 해결안은 중국이 배상금으로 3억 3,3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했고 미국은 배상금의 일부를 미국에 있는 중국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썼습니다.
중국의 의화단 운동과 스페인 미국 전쟁의 결과는 미국이 새로운 세계 열강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미국과 이 새로운 과업은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시대에 시작됐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학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죠.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하버드대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에서 최초로 세워진 세계 최고 명문대학의 하나, 하버드대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버드대학교는 흔히 아이비리그라고 부르는 미국 동부 명문 사립 8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이비리그 대학에는 하버드대학교를 비롯해서 예일대학교, 프린스턴, 펜실베니아, 컬럼비아, 코넬, 다트머스, 브라운 대학교가 들어가는데요. 담쟁이 넝쿨 식물인 아이비, 그리고 연맹이라는 뜻의 리그가 합쳐 만들어진 이 이름에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들어보시죠.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명칭은 1934년 미국 대학교들의 그 스포츠 연맹 중에서 특별히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8개 사립대학들을 일컫는 용어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이렇게 지남에 따라서 이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는 이에 속하는 8개 사립대학들이 스포츠 영역을 넘어서서 학문적인 명성도 최고치에 다다름에 따라서 이 8개들을 통틀어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네,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이들 8개 대학교 모두 미국의 대학교 연례평가에서 상위 20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8개 아이비리그 대학교 중에서 코넬 대학교만 제외한 나머지 7개 대학교는 모두 기독교 교단을 배경으로 시작됐는데요. 하버드 대학교는 켈빈주의를 신봉하는 회중교회 중심의 청교도들의 신학 노선을 바탕으로 시작된 학교입니다. 1643년에 발간된 뉴잉글랜드 지역 안내서에는 이 하버드대학교가 어떤 이념으로 출발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학문을 무궁히 발전시켜서 이를 자자손손에게 영원히 남기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교회에서 무식한 목사가 사역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더 들어보시죠.
미국의 아이비리그 8개 대학 중에서 식민지 시대에 그 설립된 대학교는 7개입니다. 코넬 대학교만 그 후에 설립되었는데요. 하버드 대학도 역시 설립 초기에는 목회자를 교육하고 배출하는 신학교였습니다. 그러다가 1708년 존 레버렛 목사님이 초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청교도 인형과 신앙 중심에서 탈피해서 순수한 학문 중심의 교육 공간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청교도 신앙 정신이 하버드 대학의 버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사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미신 대륙의 최초로 설립되는 최고의 인류 대학이 되는 주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버드 대학교의 교훈은 Veritas, 라틴어로 진리라는 뜻입니다. 현재 학부인 하버드 칼리지에 조기 지원하는 학생들은 11월 1일에 원서를 마감해서 보통 12월 15일 전으로 입학 허가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그리고 1월 1일에 원서를 마감하는 정규 지원은 보통 3월 말경에 입학 허가 여부를 통보받게 되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에게 이 둘의 차이점을 물어봤습니다.
어느 것이 좋다고 얘기하기는 참 힘들고요. 그때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 지원의 경우에는 많은 것이 준비된 학생이면 아주 좋습니다. 정기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 학생이 고개 12학년 가을 학기 동안 보다 나은 성적을 얻고요. 교내의 특별 활동을 좀 더 보강한 후 아주 면밀하게 준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점이 조기 지원보다 유리한 점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 거의 대부분들은 초, 중, 고등학교 시절 동안 사실은 공부에 몰두하느라고 그 모든 시간을 학업에 보냈기 때문에 서로 간이 남하고의 그 긴밀한 대화의 채널이 되는 것은 부족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입학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다양성을 배우게 됩니다.
하버드대학교에서는 또 풍부하고 다양한 교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손승우 씨 도움말입니다.
하버드대학 캠퍼스 안에는요. 언제나 연극, 음악제, 세미나가 열리는데요. 하지만 이 흥청거리는 파티 문에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허락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새벽 1시만 되면 모두 파장을 하고 끝내고요.
네.
대학생들은 다시 학생의 본연의 자세로 학업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이 훗날 사회에 나가서 전문성을 발휘할 만치의 그 모든 재반 교육 과정은 하버드 대학 내 학생 체크 과정에서 시작된다고 할 만치 상당히 다양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세계로 움직여온 수많은 하버드 동문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1636년에 불과 9명의 학생으로 출발한 하버드 대학교는 그동안 많은 노벨상 수상자와 퓰리처상 수상자 등 세계로 움직이는 수많은 인물들을 배출하면서 세계 최고의 지성의 상아탑으로 우뚝 섰습니다. 역대 8명의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출신입니다. 현재 전 세계 200여 국에서 생존해 있는 동문만도 약 37만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로부터 하버드가 배출한 인물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더 들어보시죠.
예, 1939년 졸업생이었던 저명한 지휘자 레오나르드 번스타인은 대학 시절 교내 음악 서클에서 아주 적극적인 활약을 했습니다. 또 1973년 졸업생인 베나지르 부토는 최초로 엘리엇 하우드에서 생활한 맹렬 여학생으로 후에 파키스탄의 수상이 되었고요. 벤 브래들리는 닉슨 대통령을 권좌에서 물러나게 했던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세상에 처음 폭로했던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국장이었습니다. 또 당시 사건 수사의 진두지휘를 맡았던 아키발드 콕스도 하버드 졸업생으로 학창시절에는 스쿼시팀에서 맹렬하게 활약했던 선수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의 인기 영화배우인 타미 리 존스는 학창시절에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과 기숙사 룸메이트로 1969년에 하버드로 우등으로 졸업한 게 알려져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세계적인 첼리스트인 요요마, 윌리엄 랭키스트 전 미 연방대법원장, 존 로버츠 현 대법원장 등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워낙에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입시철이 다가오면 많은 학생과 부모들이 하버드 대학교를 찾는데요. 이때는 대개 하버드 재학생들이 방문객들을 안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 가이드들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버드만이 제시할 수 있는 고유의 특징을 가진 학생은 없다는 게 특징이라는 게 일반적인 대답이라는데요. 그러니까 하버드라는 어떤 틀로 규정할 수 없을 만큼 학생들 개개인 모두가 특성이 있다는 게 하버드 학생들의 특징이라는 거겠죠. 하버드 칼리지 졸업생인 문일용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교육위원회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하버드 대학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다른 점이 있다면은 아마 학생들이라고 제가 뽑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이제 우수한 학생들을 위주로 이제 학생들을 봤거든요. 결국은 그 어느 분야에서든지 이 다음에 사회 진출했을 때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위주로 뽑고 교육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통해서 서로 배우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지니아의 그 알렉산드리아 시에서 살면서 갔는데 제가 가보지 못했던 아주 시골서부터 큰 도회지 그리고 외국에서 온 학생들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학생들이 모여서 그 학생들이 추구하는 그리고 공부하고자 하는 것도 참 다양한데 같이 4년 동안 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할 수 있다는 우수한 그런 학생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참 특권이자 특징이면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현재 하버드에는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온 3만 6천여 명의 학생들이 학부와 대학원,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각자의 특성과 관심 분야를 살려서 날카로운 예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학생 중에는 중학생도 있고요. 70, 80 고령의 학생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버드대학교는 나이와 인종, 종교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 영재들이 자신의 평생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집결하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미국의 명문대학 찾아서 다양하고 유익한 얘기 들려드리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